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 아시죠? 1절에서 8절,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전반부에는 스가랴가 보았던 마지막 환상, 여덟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붙여본다면 네 개의 병거의 환상, 체리오트, 병거의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서 네 종류의 전차를 봅니다. 옛 시대의 전차는 통상 바퀴 두 개지요. 그 다음에 말이 여러 필이 끌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색 말들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두 번째 병거는 검정색 말들이 끄는 병거였고, 세 번째 병거는 백말, 하얀 말들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네 종류의 전차가 노수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나와서 흑마가 끄는 전차는 북쪽으로 갔고, 백말이 끄는 전차도 북쪽으로 갔는데 흑마가 더 멀리 갔고, 그리고 전박이 말이 끄는 전차는 남쪽으로 갔습니다. 흑마가 끄는 전차에 대한 묘사는 환상에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이 전차들은 모두 튼튼한 말들이 메어져 있었고, 그 말들은 땅에서 두루 다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병거를 끄는 말들에 색깔이 있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지요. 북쪽 지방으로 흑마가 갔는데 검정말이 끄는 병거는 슬픔, 권고함, 죽음을 상징합니다. 백마가 끄는 병거, 전쟁에서의 승리와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홍마가 끄는 병거는 뭘까요? 전쟁입니다.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전박이 말들이 끄는 병거는 뭘까요? 기근과 연병으로 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힌 세력들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북방, 히타이트와 아수르, 바벨론, 저 밑에 이런 북방 세력, 그리고 남방 세력, 남방은 어디예요? 애굽 세력.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적이 쳐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서쪽은 지중해 바다라 적이 쳐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는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입니다. 남방 세력이 강해지면 북방을 먹기 위해서는 그 길목인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북방이 애굽 땅, 나일강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남쪽은 남방 세력, 북쪽은 애굽 세력을 가리키고, 북쪽은 바벨론 세력을 섬기는 그 중심부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입니다. 저쪽 아시아, 그 다음 저쪽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중간 지점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인 여덟 번째 환상도 확실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환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스가랴가 보았던 여덟 번째 환상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환상은 스가랴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과 대단히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는 병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기수, 말탄자가 나옵니다. 홍마를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있고, 그 뒤에 또 홍마를 탄 사람과 자색마를 탄 사람과 그리고 백마를 탄 사람이 환상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 백성들이 땅에서 당하는 곤고와 슬픔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덟 번째 환상은 하나님 백성들의 최후 승리를 나타내 줍니다. 스가랴 1장 11절에 갈 것 같으면 온 땅에 두루다닌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께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온하여 정온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온 이방 세계는 평안하지만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북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권고하게 살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받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파괴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덟 번째 스가랴 환상은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이방세계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북방이란 이스라엘 기점으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북방으로 떠나간 말들은 흑마와 백마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킨 북방 세력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방 세력은 곧 멸망, 북방 세력의 멸망, 곧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좋아라고 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북방 우리나라 김일성이 확 죽었다 그랬을 때 남한에서 막 박수치고 좋아 그랬죠. 그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가 변화되고 뒤집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3절에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북방 세력의 죄와 악이 심판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죄와 악이 있는 곳에 주의 마음은 언제나 분노합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으면 심령이 부글 끓지요. 평안하던가요? 평안하지 않아요. 저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고백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고백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시편 7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땅에 있는 인생들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할 태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기뻐하시면서 시원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집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느끼실까요? 시원해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움 때문에 우리에게 올 차례가 안 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용서받든가, 심판받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든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겠죠. 며칠을요?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년? 천년을, 천년.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깨달아들고 미안한 골방에 들어가서 자백할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자다가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늘 기쁘게 하는 자 되고자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부분은 이방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는 이방의 심판을 다루었지만은 후반부는 이방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본문 내용은 바벨론으로부터 헬데와 도비아와 또 여디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요시아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에서 신망이 있는 분들이고 그들은 포로 공동체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부터 금과 은을 위탁받아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시아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요시아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은과 금을 취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예식이 끝나면 그 면류관을 기념으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일을 집행하면서 스가랴는 대단히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순이라는 분이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또한 먼데 사람, 즉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돕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금으로 된 면류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거 아닙니다. 통치자인 왕이 쓰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것은 관, 즉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츠 네페트라는 겁니다. 이건 영어로는 터빈이에요. 터반, 터반. 그러나 정치 지도자인 왕이 머리에 쓰는 것은 금으로 된 면류관인데 히브리어로는 아타로트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시켜서 터빈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쓰는 금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동시에 왕의 기능을 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금 면류관을 씌운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무당들 아주 쪽지게처럼 과거의 일들을 막 집어냅니다. 그러나 한참 미래도 못 봐요. 걔들은 과거에 지난 일은 누가 몰라요. 다 보이는데 그러나 미래 일은 그들에게는 캄캄하거든. 오직 우리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미래 예언입니다.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이 모습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할 것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절 말씀에는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은 우리는 저 유명한 이사야 53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그릴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치 뭐처럼 자라난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자란다. 조용히 그리고 순은 별로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없이 조용히 탁 돋아납니다. 봄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삶을 살리는 그 생명을 순은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그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신다 막 광고하고 떠들썩하게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구유에서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12절에 세워나기를 자기의 곳에서 돋아났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태어나셔서 시작된 그분의 조용한 생애 온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싹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대학 시절이에요. 어느 봄날 그 배경로 앞에 벤치 옆에 학교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 곁에 우연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확연하게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새로 도전한 잔디싹이 아스팔트를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강한 아스팔트를 밀어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자연의 경이를 느꼈습니다. 싹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스가랴 시대가 주전 6세기 말렵이니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순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앤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또 온 지구를 그리고 온 우주를 그리고 영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된 것은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하여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또한 왕이 앉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한 그는 그의 보좌 위에 앉아있을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가 메시아에 의하여 통합되고 연합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언자의 예언은 이중적인 성격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되어질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의 지평선 저 너머에 있을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예언, 가까운 장래의 성취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먼 장래에 이루어질 일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여덟 가지의 모든 환상이 가르치는 먼 예언은 바로 순이라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순이라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이게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지금 스가랴의 눈에 보이는 유대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재건한 제2 예루살렘 성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성전 전후에 있는 메시아가 그의 몸을 버려서 만들 완전한 영적인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벽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땅 위에 살아계실 때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두 우리 주님은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침이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그 말씀을 그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몸으로 상징된 성전은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재료로 말입니까?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데 사람이란 이방인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유대 백성들에게 오순절 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성전의 머리돌로 한 성전의 돌들 하나하나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없으면 성전이 완공이 안 됩니다. 돌 하나 빠져 있으면 이거 완공 안 되잖아요. 바람 실실 들어오지. 세상 땅 끝까지 저 먼 데로부터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이 되어 그들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성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 신약의 성전인 신약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스가랴는 500년 전에 보았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스가랴 예언을 위하여 사용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입니다. 헬레와 도비아와 여디아입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은과 금을 바벨론으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면류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금은 가지고 가면 30일 동안 걸어와야 되는데 어떻겠어요? 감도 맞을 이유가 충분히 되지요. 목숨 걸고 가져오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면류관은 성전 안에 보존이 됩니다. 제사장과 왕의 기능을 통합할 메시아 대망을 기대하도록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에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도 찾고 있고 이 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구속사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헌신하는 성도는 수없이 많지만은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는 적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물질, 몸 그리고 전문 지식 우리의 영혼까지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리겠노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곧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자복합시다. 찬송가 우리 386장 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변해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정말 마음 시원하게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그거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죄악들을 자복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허물들 찾아서 이 시간 조그마한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전문지식도 우리의 영혼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죄악들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 용서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모든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든지 이 땅에 머무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 갚아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대속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들, 우리 마음의 어두움들, 우리 심령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이 시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다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 시원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죄악 고백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이 일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시는 마지막 영광송 드리겠습니다.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기쁘게 만드는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지체들의 신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지이다.